네, 이 자리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서둘러 마무리해야 일을 마무리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평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오다가 마침 금요기도회에 설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져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백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예스삼일이 있죠? 저는 예스삼일 담당자는 아닌데요. 그 지난 예스삼일 책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숨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잘 지내는 시대가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결핍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SNS 자주 하시죠? SNS를 보면은 다 나보다 잘 살아요. 네. 다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맛있는 거 잘 먹고 다니고 어떻게 다 집들이 그렇게 깔끔하고 넓죠? 다 이렇게 뷰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청파동이거든요. 남산 뷰예요. 네. 원래 여기서 한번 웃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늘 맛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먹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다 날씬하고 다 근육질의 몸매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면에는 결핍이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헬스장 갑니까? 근손실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 네. 이런 두려움과 결핍이 불안으로 변환되어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결국에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게 지나치면 우리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창 그 이제는 주식과 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주식과 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회사나 이런 데서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한창 우리나라에 주식과 코인이 유행을 할 때 동네 미용실에 가도 아주머니들이 코인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신조어가 하나 있죠. 뭐죠? 포모.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으로도 나왔죠. 포모. 내가 소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날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옆집에 순이라는 아줌마죠. 아저씨가 아니고 아줌마가 주식으로 10억을 벌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 날 아랫집에 있는 다원이 내가 20억을 벌었대요. 좀 말이 안 되죠? 20억을 벌었대요. 예입니다, 예. 그 또 어느 날 저 윗집에 사는 누구로 할까요? 영준이라는 아저씨네가 3억을 벌었대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결핍. 이거를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단어로 벼락거지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심리가 거지가 된 것 같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워요. 절대적 결핍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결핍, 나와 누군가를 비교함으로써 오는 이 상대적 결핍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결핍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집과 비교해서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윗집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고통과 고난과 자괴감과 비참함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 숨을 골라야 돼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이 고백을 한번 읊조려 봐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익숙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고 해요.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과 이미지들이 있죠. 나를 먹이고 돌보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목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목자를 또 다른 사람에게 목자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시겠죠? 누구냐면요, 왕입니다. 왕. 왕한테 목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은 이것부터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도시나 성 안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도적대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왕의 통치 아래 살게 되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왕이 지켜주니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내 생존권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목자라는 이미지의 단어에 사용된 그 의미는 첫 번째, 먹이고 돌보는 분. 두 번째는 나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돌보고 입히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뭐라고 합니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밥 먹고 이 구약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딱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노년에 그 인생의 그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 노년의 궁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거든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 고백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당시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도망가면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감람산을 오를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어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세월들을 겪어왔고 또 그 시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죠? 모든 게 갖춰지고 모든 결핍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요. 부족함이 철철철철철철 흘러넘칠 때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생존권을 주신 분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존재론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존재론적 고백.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제가 한 템포를 쉴 수 있어요. 네, 존재론적 고백은요, 조건적 고백하고 다른 겁니다. 조건적 고백은요, 주님이 나에게 돈이 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으니 내가 든든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니 너무 인정받아서 행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적 고백은요, 어떤 조건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로 만족을 한다면,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고백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고백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제 음톤이 이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갑니다. 그날따라 아이는 비가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어요. 평소 우비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장화를 신습니다.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아이는 기필코 그걸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손에는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을 들고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엄청 웁니다. 막 펑펑 울어요. 지금 이 아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이 아이 손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 엄마가 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해서 입겠다고 했던 우비, 좋아하는 모든 것,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울음은 멈추고요. 이 아이의 모든 불안이, 결핍이 종식됩니다. 이게 바로 존재론적 고백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들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요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신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비결 같은 건 없는데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순간까지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권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싸움이 신앙의 초기부터 나이가 들어 신앙의 황혼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걸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가치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독불장군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분 좋은 다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기분 좋은 다름 뭔지 느낌 오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달라야죠. 근데 그 다름은 난 옳고 넌 틀려가 아니라 기분 좋은 다름으로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 싸움,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맡기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기 있는 제가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아, 2절. 네. 네. 자, 이렇게 존재론적 고백을 할 때, 내어맡길 때, 주님께 내 삶의 전체 모든 것을 내어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양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유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이 지역을 지도로 보시면요, 노래요. 그 말은 곧 뭐냐면 그 풀 뜯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풀 뜯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요 지역의 위쪽과 그리고 저 북동쪽과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집트가 있는 쪽, 요쪽이 큰 문명을 이룬 데잖아요. 요런 데는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장악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죠. 지금 다윗이 있는 지중해 동부 연안 이 해안가는 산맥이 있고 짠 바닷가가 있고 광야가 있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침에 일찍 목자가 일어나서 이슬이 내린 곳을 찾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돌아다녀야겠어요. 여기에 있을 것 같고, 물론 목자의 머릿속에 있겠죠. 여기 이쯤 되면은 풀이 있을 거야. 가보면 없어. 그럼 저쪽 계속 미리 찾아야 돼요. 미리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뭐냐면요, 양이 겁이 많잖아요. 양이 겁이 엄청 많습니다. 눈도 나쁜데 겁도 많아요. 그래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쉴만한 물가, 양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을 만들려면 목자가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돌을 쌓아가지고 물살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평온한 물을 만들어요. 이게 직역하면은 평온한 물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그렇게 해서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현재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전 생존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또 자기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소생시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씁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때 소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간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해요. 그 전권을 내어맡긴 자에게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뭐냐면요, 양이 가끔 털이 이렇게 무성해지잖아요. 털을 이제 못 깎으면은 무성해지고 양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은 못 일어난대요. 제가 진짜 찾아봤는데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이 양이 그대로 있으면 이 양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뭐 하루 이상을 못 버티고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양이 뒤집어졌을 때 죽기 직전까지 갈 때 목자가 와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소생입니다. 소생. 목자의 역할은 이렇게 양을 잘 먹이고 인도하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목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의 목자의 평판은 양을 얼마나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잘 돌보느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잘 돌보지 못하고 뭐 배를 굶게 만들고 쉴 만한 물가나 푸른 풀밭도 잘 찾지 못하고 맹수한테서도 잘 보호하지 못하면 이 목자의 평판은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목자는 그 동네에서 다시는 목자를 못합니다. 당시에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양이 중요한 가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이제 나만 보라고 말씀하셨던 때가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돌보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이름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빚진 거거든요. 아닌가? 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안전은 저당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4절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드디어 골짜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골짜기에서 시편을 펴다예요. 여기 골짜기를 그 수식하는 그 형용사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를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단어가 찰밤엣이라는 건데 깊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 광야 쪽 시대에 유대 광야를 가면은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들은 우기에,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우기에는 비가 엄청 내리거든요. 그때 이 우기에 그 얕은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막 빠르게 급류로 흐르다가 이게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골짜기가 깊어집니다. 그쵸? 깊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곳에는 해가 드리우지 않아요. 그러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이 생겨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굶주린 맹수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거기에서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라는 이 찰밤에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이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게 내 건강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죠. 이런 어둠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원하지 않을 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어둠의 시기가 언제였을까를 쭉 찾아보다가, 그래, 그때였지. 제가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시기, 어둠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쭉 지나오다가, 이거 말고 또 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81년생입니다. 이제 딱, 되게 동안이죠? 제가 나이를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아직 청춘이네 하시고, 이제 20대와 젊은 청년들에게는 우리 같은 세대 아닙니까 하면 에? 이러거든요. 지금 중간에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81년도에 태어났는데 7달 만에 태어났어요. 칠싹둥입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1.75kg였고요. 제 위로는 굉장히 아픈 누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나였거든요. 근데 정신연령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어린 아기였어요. 100일 된 아기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몸만 크는 겁니다. 18살까지 쭉 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태어난 제가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귀했겠어요. 또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 시대에는 또 아들 했거든요. 태어났는데 7달 만에 태어났고 병원에서는 얘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얘 태어났는데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쥐새끼 마냥 쪼글쪼글쪼글 했대요. 외계인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있던 주름이 이거거든요. 이게 안 없어졌어요. 여기만 안 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을 불러놓고 할머니를 불러놓고 얘 이제 마지막이니까 얼굴이나 보라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이고 아들인데 아깝다 어떡하냐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았던 때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릎을 꿇으시고는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죠,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서원 기도를 하시고는 정말 희한, 그때 인큐베이터가 귀했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귀했는데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죽는다 그랬겠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귀에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고 해요. 이화여대 인큐베이터. 딱 두 번 들렸대요. 놀랍죠? 놀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로 이화여대 인큐베이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화여대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 이화여대 의료원이라고 동대문 그 사거리 아세요? 그 모퉁이에 있는 하얀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살고 2.1kg가 될 때 나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잔병 치레 없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때가 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찰밤의 시기가 아니었나? 하지만 그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생시키고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놀라운 주의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양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을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양들이 뭐 잘못 길을 들어서 글로 들어온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자가 그 골짜기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양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 산 위에 있는 목초지로 가려면 이 골짜기를 지나서 올라가야만 했거든요. 올라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양을 죽이러 가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필수 코스였어요.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통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누구랑 같이 갑니까? 목자이신 내 생존권을 이렇게 딱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결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나아가요. 그 결과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골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혹은 함께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곳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더 깊은 은혜의 고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손 붙들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고백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 피난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누군가에게 추격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평안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어둠 속에서 양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찾는 게 아니죠. 양이 우리가 알다시피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양이 두려움을 이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과 목자의 최치가 어디서 나는지 잘 맞고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윗이 1, 2, 3, 4절까지 오면서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변화를 하나 줍니다. 1절과 2절과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라고 불러요. 그가. 그런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그가 당신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3인칭이었던 하나님이 2인칭으로 변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평소에 우리가 유튜브 틀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나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그 쌓아놓은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사망의 골짜기가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나는 늘 사울에게 쫓겼고 압살롬에게 쫓겼고 블레셋에 도망가서 적국이에요. 블레셋에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며 살았고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고 나는 죄인이었고 자랑할 것이 사실 없는 이 인생인데 그런데 적군들의 원수들의 추격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것보다 더 빨리 나를 추격하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들을 지나오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목자가 빈손으로 걷지 않죠,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팡이로는 맹수들을 쫓으면서 막대기로 쫓으면서 지팡이로는 같이 골짜기를 걷는 양들의 옆구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일로 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힘을 내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POP 같이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치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오늘 밤 우리 이거 하나만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추격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맹렬하게 추격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